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북경에서 사이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송일호 1조 회담 담당 대사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조 관계의 현 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응에 관해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8일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내 납치 문제 대책본부와 후쿠시마현, 구출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대회가 후쿠시마현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정부가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공동 개최한 납치 문제에 관한 계몽과 홍보 행사입니다. 그 첫 번째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는 나카야마 교코 납치 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은 28년 전 유럽에서 납치당한 마츠키 가오루 씨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마츠키 씨는 올해로 55살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소식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마츠키 가오루 씨가 대학 시절을 보낸 교토의 겐지 이야기 천년기에 얽힌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우타다 히카루 씨의 오토매틱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6월 9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조 협의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오래간만에 북경에서 1조 간의 비공식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협의였습니까?
예, 진짜 이번에 그 북경에서 개최된 그 1조 간의 그 이른바 비공식 협의라는 것은 진짜 8개월 만에 그 우리 1조 간에 생겼던 좀 협의였습니다. 예, 막 그러니까 뭐 오래간만에 좀 이런 것들은 좀 개최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좀 의미가 있다고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뭐 2시간 반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일조 관계의 전진을 좀 시키는 것은 그럼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일치를 좀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 서로가 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예, 그런 것을 좀 바탕으로서 계속 좀 협의를 좀 하도록 해가지고 6월 12일 그 다음에 12일 날에 다시 한번 북경에서 이번에는 좀 그 공식적으로 공식 레벨로서 좀 격산을 좀 시켜가지고 협의를 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이 이번 협의의 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나 그 북조선이 이번에 그 비건식 협의에 예. 응했다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역시 물론 북조선 쪽에서 볼 때 일정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이번에 그 일조 협의에 그쪽에서 나왔던 그 제대한 이유는 역시 이 미국과 북조선 사이의 핵 문제를 돌아서 좀 협상안이 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미국 쪽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일조 관계를 전제를 시켜야, 물론, 그게는 납치 문제의 진정을 좀 포함해서 그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주장을 많이 해왔고, 특히, 대로 지원 국가, 지정에서 해제할 때는, 역시 일조 관계에 일정한 그런 전진이 좀 필요한다라는 것을 좀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나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번에 북조선 쪽에서 일조간의 협의에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예. 앞으로의 그 일조 관계 그 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협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로 지원 국가 문제과, 이번에 관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도호에 좀, 하이작했던 사람들이, 일본 쪽에 보내는 거나, 그런, 뭔가 구체적인 태도가 좀 북조선 쪽에서 좀 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 역시 이 일족 관계라는 것이 너무 복잡한 일도 많고 특히 납치 문제를 좀 전진시키는거나 완전히 해결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일조 협상 교섭이라는 것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할 때마다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수 개월 동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어떨 때는 반년 정도도 기다리면서도 이런 성과를 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식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 교토에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대표하는 전통 축제인 아오이 마츠리가 열렸는데요.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교토는 약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로 번창했던 옛 도읍입니다. 5월, 우아한 왕조 복장으로 단장한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실록이 우거진 이곳 교토의 거리를 줄지어 다니며 행진을 펼쳤는데요. 이 아오이 마츠리는 일본 고전 문학의 명작 겐지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축제라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된 겐지 이야기는 올해로 탄생 10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겐지 이야기 1000년기를 맞이한 교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토는 납치 피해자 마츠키 가오루 씨가 대학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겐지 이야기는 실제로 궁녀 생활을 했던 여류 작가 무라사키 시키부가 헤이안 시대의 왕조를 배경으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즈레노온토키니까 여고 고이 아마타
어느 천황 때의 일이었다. 묘고와 고이 등 수많은 궁녀 중에 그다지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천황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궁녀가 있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부모부터 시작되는데요. 출중한 인물의 소유자인 주인공 히카루 겐지는 천황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화려한 왕조를 무대로 히카루 겐지의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묘사하고 그 속에서 속세의 허무함과 세상사의 덧없음을 표현한 명작입니다. 이 겐지 이야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전 세계 약 2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요.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만화로도 출판돼 젊은 세대들로부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어 번역본을 출판한 작가 세토우치 작초 씨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본의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92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영어 번역판이 출판됐을 때 당시의 신문 서평에는 일본의 걸작이다. 이 책을 통해 잊혀진 문명 하나가 생생히 되살아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겐지 이야기 탄생 천년기를 맞이한 교토는 세계 유산도 많은 도시로 이곳의 운치 있는 거리를 겐지 이야기 밀레니엄 워킹이라 이름지어 연고지를 순례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통 겐지 이야기로 물든 올여름 교토의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바로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인 서미트의 G8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6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될 G8 외무장관 회의는 7월에 개최되는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에서 다루어질 토론의 기초가 될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서 국제정치 과제와 환경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겐지 이야기 탄생 천년을 맞이한 교토는 세계적인 무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각 납치 피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납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코타 메구미 씨 납치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요코타 메구미 씨는 당시 가족과 함께 니이가타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그 당시 다니고 있던 니이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행방불명됐었죠. 그로부터 20여 년 뒤 메구미 씨는 북조선에 납치됐다는 정보가 입수돼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메구미 씨 납치 사건에 대해 북조선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북조선 측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대장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이 메구미 씨의 유고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 후 북조선 측이 제공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북조선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메구미 씨가 사망한 시기에 대해 북조선 측은 당초 1993년 3월이라 주장했지만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메구미 씨가 1994년 3월경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북조선 측은 2004년 11월 그때까지 1993년 3월이라 했던 메구미 씨의 사망 날짜가 잘못됐다며 1994년 4월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측이 제시한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대장 표지에는 입퇴원 대장이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고친 흔적과 잘못된 점이 발견돼 미심쩍었습니다. 게다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며 일본 측에 보내준 뼈의 일부는 감정 결과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됐죠. 이 유골은 메구미 씨의 전 남편이 보관해왔던 것인데요. 전 남편은 메구미 씨가 사망한 3년 뒤에 병원 뒷산에서 마을 사람들과 유해를 파내어 화장한 다음 보관해왔다고 했지만 너무나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측 설명과 그들이 제공한 증거 자료에는 메구미 씨의 사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북조선 측에 진상 규명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타 메구미 씨 납치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각 납치 피해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마츠키 가오루 씨의 남동생 노부히로 씨와 어머니 스나요 씨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부히로 씨의 목소리입니다.
가오루 니이짱, 노부히로 데스. 초등학교의 토끼 이라이 になりますね. 私は 今年の 9月で 36歳 になります.
가오루 형, 나 노부히로야. 초등학교 때 이후 처음이지? 나는 올해 9월로 36살이 돼. 올해는 2008년 쥐띠해야. 내가 바로 쥐띠잖아? 얼굴과 체형은 형과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형이 스페인에서 그림 엽서를 보내준 뒤로 소식이 끊어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 이시오카 씨가 삿포로 집에 보낸 편지로 형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우리는 형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어.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아리모토 씨와 함께 세 명이 정말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길 바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형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야기만 전해줄게. 바로 부모님 소식이야. 아버지는 천국에 있는 카즈코 누나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가오루, 가오루라고 부르시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지금은 틀림없이 형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는 시설 좋은 병원에서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는 그동안의 고생에서 조금 벗어나 지금은 오로지 형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 지금 우리가 형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그것까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래. 아버지 어머니는 형을 보고 싶다는 감정을 억누르시며 기나긴 세월을 보내오셨어.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소원은 역시나 단 한 번만이라도 건강한 형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는 다른 말들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형의 이름만은 잊지 않고 계셔. 다른 누나들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 그걸 꼭 명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야 해. 나는 형이 다녔던 큐슈 학원에서 6년 동안 공부했어. 형과 같은 선생님 밑에서도 배웠지. 선배, 동창생, 후배들 모두 형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형이 대학 시절 친했던 분들도 모두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일본 정부도 형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형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일본에서 모든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참고 기다려줬으면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있어야 해.
마츠키 가오루 씨의 남동생인 마츠키 노부히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부히로 씨가 말했듯이 어머니 스나요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가오루 씨의 누나 후미요 씨와 간호사들의 격려 속에서 가오루 씨가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매일 다녀왔니? 라는 말을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나요성? 오카에리요.
유대.
유대고.
오카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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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요. 가오루さん 가오루さん帰ってくるんだよ.
오카에리 되셔.
오카에리.
아이다.
아이다요. 네, 아이다요.
마츠키 가오루 씨의 남동생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우타다 히카루 씨의 데뷔곡 오토매틱입니다. 우타다 히카루 씨는 데뷔 당시 텔레비전에도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만 앨범을 홍보해서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인상적인 사운드와 목소리로 데뷔 싱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매우 의미 있는 곡이라 할 수 있죠.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우타다 히카루의 오토매틱.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타다 히카루 씨의 오토매틱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 3592에 2300, 81, 3, 3592에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